아닌 선택.
성공을 위한 지침서. 절망이 아닌 선택.
전 세계 독자들을 절망으로부터 해방시킨 디 루빈 박사의 명저.
영화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 중에서 끼마이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인천 남구 학익동에서 섬이진 씨가 아주 좋아하던 대학 지금은 대학생을 하고 있을 오빠와 또 친구 미우와 함께 듣고 싶다고 엽서 보내주셨네요. 잘 들으셨죠? 전북 임실 관촌면에서 송선주 씨 착하고 예쁜 정수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엽서 보내주셨고요. 대구 북구 산격 삼동에서 박현숙 씨는 친구 지영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FM 영화음악, 저희가 연말 특집 준비하는 거 아시죠? 93년 올 한 해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영화 베스트 5와 영화 음악 베스트 5를 뽑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는 코너인데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 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제목이나 공명만 달랑 적으시지 마시고요. 왜 이 영화가 좋은가, 왜 이 음악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물론 하이틀로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다음 곡은요. 하이틀의 정완영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전선희의 참새 중에서 네빌 브라더스의 노래죠. Bird on a Wire 들어보시죠.
Like a bird on the wire, like a drum in a midnight choir, I have tried in my way to be free. Like a fish on a hook, like a knife from some old-fashioned book, let it go by. If I have been untrue, I hope you know it was never to you. Like a bird born like a beast with its horn, I have taught everyone who reached out for me. Thank you. like a bird. Free. All wild. Like a drum. Free. In a midnight choir. Free. Don't cry. Free. Don't cry. Free. Like a bird. Free. Ah.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 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겨울을 닮은 고독한 목소리 스팅을 아십니까?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데몰리션 맨. 스팅이 만들고 직접 노래한 감각적인 영화 음악입니다. 스팅의 데몰리션 맨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받쳐진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9950.
사랑과 영혼, 황비홍, 나홀로 지배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9950. 잃어버린 성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디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사면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이 계절에 혼자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해 찾아왔구나.
예?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영화 도어스 중에 나왔던 Like My Fire, 바이올린 곡으로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바이올린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를린 필의 12명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Yellow Submarine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대구의 이지호 씨가 친구 배진희 씨의 생일 축하곡으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소개해드리네요. Yellow Submarine입니다. 영화 A Hard Day's Night 중에서 Yellow Submarine이었습니다.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Hey Jude, so that you fly, oh, she finally after this level. Sweet mama, and money for Slenida. Snash peace, me check by. If we don't level. Hey Jude, j'aime ma tierra. To se písní tak snadno zpívá na rubu všech písní, kde končí rým, tam příleží stín, který nám zbývá. Svět je krásnej, svět je zlej, hej Jude, věz v něj, do vínku nám dal víc ran a poulí. A do těch ran ti sype sůl a máme hůl, tak vládne nám svět, tak s námi koulí.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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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Hey Jude, tvou píseň dám, když jí zpívám, tvé oči září. A potichu a skromně broukáš si dál, tak až celý sál jen tobě patří. Tak jen pojď sem, já půjdu tam. Hey Jude, já mám tvůj lístek až tam, kde málo vidím. Jen poslouchám a skrývám sud. Hey Jude, Bůh suď, proč zpíváš jí líp, já nezapidím.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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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Hej Jude, ty píš a znáš, oči pálí, snad mám v nich slídu. Jen proto tvých ústech překrásně zní, ty vyspíváš mní celou světa pí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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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ídu.
타이틀의 곽은석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프라하의 봄 중에서 헤이 쥬드 마르타 쿠비조바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영화 평론가 정성희 씨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정성희 씨 시간 많이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말 굉장히 적게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오늘 그 소개해드릴 영화는 두 명의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셀마 루이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개봉하여 많은 영화광들에게 그동안 비디오로만 소개되었다가 이구동성 역시 영화는 대형 스크린으로 봐야 제맛이야 라는 그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이 영화를 그동안 비디오로 수차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그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은 이 영화가 수입사와 이 영화를 직배한 UIP 사이에서의 분쟁이 마감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 시간에 나와서 가급적이면 직배 영화를 소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오늘은 어쩔 도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리들리 스콧이 저를 이겼습니다. 이 영화는 지나 데이비스와 수잔 세런든 두 여자 모두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로까지 올려놓았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델마 루이즈가 처음 등장한 것은 91년도 깐느 영화제 오프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서부터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봉되자마자 깐느에서 이 영화를 본 많은 비평가들이 논쟁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된 것은 그로부터 넉 달 후인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썸머 시즌 영화들이 1차 개봉되고 난 다음 2차 라인업으로 개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제임스 캐메론 감독의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린다 해밀튼이 등장한 터미네이터 2편이 흥행 차트를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델마와 루이즈의 관심을 갖는 영화 팬들은 사실상 골수 영화광들 외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봉되자마자 아주 이례적으로 모든 매스컴들이 델마 루이즈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깐네에서의 지적은 맞았던 셈입니다. 타임지에서는 6월 24일자에 마가렛 칼슨의 It is what feminism is all about 그러니까 여성 해방운동이 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냐라는 타이틀 하에 델마와 루이즈를 이지 라이더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두 편을 합쳐놓은 듯한 90년대판 로드무비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로 그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렛 칼슨은 이 영화의 페미니즘적인 요소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로드무비가 델마와 루이즈를 기점으로 다시 불붙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여놨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타임지의 생각입니다. 뉴스위크는 6월 17일자에서 Women Who Kill Too Much 너무 많이 죽인 여자들이라는 타이틀 하에 과도한 폭력이 난무하는 여성판 버디무비라고 불렀습니다. 버디무비라면 잘 알려진 대로 남자 둘이 나와서 우정을 나누는 영화들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향해 쏴라라든가 아니면 허수아비 같은 영화들이 그 대표적인데요. 여자들도 이제 버디무비에 등장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판 버디무비라는 말 아래에는 빈정거림과 그리고 일종의 협박이 깔려있습니다. 이것은 레즈비언 영화일지도 모른다라는 평가도 은근슬쩍 끼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불붙기 시작했는데 리차드 스킬은 역시 6월 24일자 타임지에서 젠더 밴더라는 대목으로 이 델마와 루이즈가 여성을 앞세우고 폭력에 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있는 리들리 스캇의 로드 블레이드 런너 무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 모든 여성들은 마치 그가 찍었었던 그 이전의 영화 에이리언처럼 몽땅 남자들은 메일 에이리언 남자 에이리언이 되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존 사이먼은 내셔널 리뷰에서 7월 8일자에서 무비 아웃 오브 모먼트라는 타이틀 하에 매혹적인 영상과 문제 있는 주인공들이 만난 앤티페미니스트 무비 그러니까 반페미니즘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라고 알고 있었던 건과는 아주 정반대. 의외죠.
그렇죠.
그는 이 영화는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 사이먼이 예를 든 페미니즘은 바로 최근 페미니즘의 동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의 페미니즘 논쟁이라는 것은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모섹슈얼 대 헤테로섹슈얼, 그러니까 동성연애 대 이성연애의 대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델마와 루이즈는 동성연애의 폭력을 찬양하면서 그 폭력에 관해서는 정작 빈정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델마와 루이즈는 남성 비평가들로부터는 이 영화가 레즈비언 영화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공격당했고, 그리고 또 페미니스트 영화 비평가들은 델마와 루이즈가 페미니즘을 멋대로 남용하고 제멋대로 잘라내서 엉뚱한 페미니즘 영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투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 논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짐 제롬은 라이딩 샷건, 그러니까 달리는 그 권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타이틀하의 피플지에서 6월 24일, 24일자예요. 헐리우드 장르 영화의 전통을 다시 살려놓으려는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바뀐 것은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것뿐. 하지만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 라고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또, 뉴욕이라는 그 옆이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 이 그 저널에서는요, 7월 29일자에서 줄리 봉골드가 그 킬러 워먼이라는 타이틀 하에 악취미의 현실 도피 판타지라고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와 내일을 향해 쏴라를 적당히 혼성 모방한 싸구려 포스트 마더니즘 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영화 이론지이자 진보적인 필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시네아스트 잡지에서는 영화 평론가 6명의 글을 모아서 일대 논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필자들의 의견은 모두 다르지만은 문제의 핵심은 델마와 루이즈가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 델마와 루이즈가 페미니즘의 적인지 친구인지 그 진영이 아주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혼란스러움의 책임 중의 일부는 물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은 당대 제일의 비주얼리스트, 그러니까 아주 시각적인 재능이 훌륭한 감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평가는 그가 깐느에서 77년 그의 데뷔작 대결자로, 듀얼리스트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자마자 영국의 영화 비평지 사이트 앤 사운드의 편집장이었던 대장부 여성 페널로프 휴스턴으로부터 평가를 받아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후 리들리 스콧 감독이 꾸준히 영화를 찍으면서 비평가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대 제1의 비주얼리스트 리들리 스콧이 혹시 자기 자신이 찍는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의가 종종 제기된 것입니다. 그의 영화를 뒤져보노라면은 그 영화 속에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모순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들리 스콧은 그 시대의 철학적, 미학적, 사회적 논쟁을 늘 선도하여 끌고 가곤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1979년에 찍은 에이리언에서는 순식간에 남자의 배를 뚫고 부활하는 그 에이리언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맨 끝까지 혼자 남아 싸우는 시거니 위버, 그 리플리 중위의 그 처절한 대결을 통해서 페미니즘 논쟁을 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는 블레이드 런너를 통해서 포스트마더니즘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기호과 레플리칸트 그리고 복제를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심각한 논쟁을 제안합니다. 또 85년도 탐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왔었던 레전드에서는 제2차 포스트마더니즘 논쟁, 그러니까 기억과 노스탈자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논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Somebody Watch Over Me라는 87년도 영화, 우리나라에는 아주 촌스러운 위험한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네. 개봉되었는데요. 네. 이것은 그 영화 역사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흔히 요즘 논쟁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히스토리오그래피, 직역하자면은 뭐 역사에 관한 역사학 논쟁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은 역사학을 전공하신 정은임 씨의 그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속에서 장르와 주인공과 그리고 그 사이의 내러티브의 관계의 복잡 미묘한 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블랙 레인에서는 일본까지 날아가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포스트 식민주의 논쟁까지 벌립니다.
네.
그리고 91년 델마 루이즈는 보다 세련된 형태의 페미니즘 논쟁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들리 스캇 감독이 이러한 논쟁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잘 모르면서도 이 논쟁을 앞서간 것이 아닐까라는 비평가들의 의심입니다. 이러한 논쟁에 그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들리 스캇 감독의 출발점은 항상 이미지를 광고적인 의미 체계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를 심지어 상품 없는 CF라고까지 가이드 시네마에서 아주 단정지어 말하고 있으며 네. 리들리 스캇 감독 자신도 그러한 지적 중에 일부를 인터뷰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들리 스캇 감독이 그 이 델마 루이즈를 맨 처음 떠올리게 된 것은 고속도로를 한없이 달려가며 끊임없이 나타나는 광고판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만일 이 리들리 스캇의 이 영화가 델마 루이즈가 그저 여기서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큰 화제를 불러 모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잘 찍은 로드무비, 두 여자의 폭력 액션 영화로 끝났을 터인데
네.
이 아이디어를 들고 켈리 쿠리를 만나면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야심적인 시나리오 작가 켈리 쿠리는 이 영화를 그저 CF, 상품 없는 CF로 만들기를 단호히 거절하고 제작비 2,500만 불을 들여서 헐리우드 최초의 심각한 페미니즘 스펙타클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델마 루이스가 평가받는 커다란 몫은 이 시나리오 작가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도 꼭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것은 예.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퍼즐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리들리 스캇 감독은 일종의 할리우드 장르 영화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델마 루이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는 영화의 시작은 멜로드라마로 시작합니다.
네.
작은 가정에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에 가서 두 여자는 팜무 파탈, 운명적인 여자들로 바뀝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필름 누아르의 전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여자는 이제 JD라는 청년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남자들로부터 작별 인사를 고하자마자 총을 들고 갱스터들로 바뀝니다.
네.
그녀들은 갱스터 무비의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영화의 종국은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라고 불리우는 웨스턴의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웨스턴의 장대한 라스트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구조는 말 그대로 헐리우드 장르 영화의 전통을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만일 만날 수만 있다라면 어쩌면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사상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한 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문제는 이 시나리오 프로젝트와 연출 플랜이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는 데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리들리 스캇이 선택한 이 헐리우드 장르란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확대 재생산해내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구조로 그러니까 구조화 지어진 일종의 아비티스라는 개념 그러니까 구조로서의 구조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 장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컨벤션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그 장르 자체가 바뀌거나 다른 형태로 결코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종교화된 그 장르 속으로 리들리 스캇은 이 시나리오를 집어넣어 휘저어 돌린 다음 두 주인공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르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상징물들 몇 가지만을 그 리들리 스캇 감독이 두 여주인공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봤자 시나리오의 그 기본 맥락과는 너무나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 그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쫓아가 보기로 하죠.
네.
이 영화 속에 지나 데이비스는 델마를 맡고 있고 수잔 사란드는 그 루이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델마 루이즈라는 이름으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정작 플레임 그러니까 이름 전체를 잘 기억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마도 이것은 또한 그 누구 엄마 하는 식으로만 네. 기억한 우리나라의 그 여자 기억하는 방법과도 네.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나 데이비스의 이름은 델마 디킨슨이고 수잔 세런든의 이름은 루이즈 소요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 성은 네. 어디서 많이 본 성들이죠.
그러네요. 문학 작품 속에서 본.
그렇죠. 루이즈 소요는 왠지 톰 소요를 떠올리게 예. 하고 델마 디킨슨은 찰스 디킨슨을 떠올리게 예. 하죠. 이것은 시나리오 작가인 칼리가 원래 처음부터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관객들은 델마 루이즈를 모든 남정 관객들과 똑같이 그렇게 기억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녀들이 찾아 나서는 것은 잃어버린 나머지 그 진짜 자기 성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한 여자는 가정주부이고 또 한 여자는 독신녀입니다. 델마는 17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으며 루이즈는 독신녀로 웨이트리스로 살고 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아마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현대에서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곳과 저곳 미국과 한국을 구분함 없이 살아가는 두 가지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죠.
델마는 가사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동으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가사노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루이즈는 저급한 서비스인 웨이트리스로서 사회노동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 둘이서 주말 여행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 여행을 떠나기 직전 그녀 둘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스냅샷 그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은 관객을 두 가지 입장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는 두 여자의 모습을 스냅샷 속에 담아서 정지시킴으로써 두 여자의 모습을 관찰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지 쇼트를 통해서 두 여자 중에 한 여자 속의 관객이 동일화 되도록 유인합니다. 이 영화는 아주 흥미있게도 일반적인 예술 영화나 비판적인 그 대안적 영화라면은 관찰이나 동일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지만 특히 관찰 쪽을 택하겠지만 그리고 상업 영화라면 주인공의 동일화되는 것을 택하겠지만
네.
리들리 스콧은 두 입장 사이를 절묘하게 오가면서
네.
때로는 관찰자 때로는 동일화 속에 밀어넣습니다.
예.
이것이 이 영화를 깐느 영화제 오프닝에 세우면서 예술 영화도 상업 영화도 아닌 그 낯선 새로운 형태의 영화 스타일로까지 평가받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여자는 주말 여행을 떠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에서 델마를 치근덕 거리는 카우보이를 루이즈가 한 방에 사살하면서 이것은 꿈에서 환타지에서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한 방에 사살하게 되는 계기는 델마가 강간당하려는 위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좀 이상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이라면 그 대목에서 루이즈가 총을 쏘았어야 맞는데 총을 쏘는 대목은 이미 위험이 지나간 다음 그 남자가 제가 차마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든 말 Suck my cock 이라는 한마디에 분개해서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 바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뭐였죠?
이 바 이름이 네. 실버블렛 바였었습니다.
실버블렛이요?
그러니까 은총탄 바에서 그녀들은 사살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델마와 루이즈가 그러니까 루이즈가 총을 쏘고 델마를 구하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델마와 루이즈는 여기서 함께 차를 타고 달리기는 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델마는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여자가 되기 위한 행보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즈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퇴행하여 과거로 빠져듭니다. 그녀는 텍사스에서 강간당한 기억을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델마와 루이즈는 함께 달려가지만 그러나 두 여자의 다른 삶의 형태, 그 사건을 마주쳤을 때 페미니즘들이 마주쳐야 되는 각기 다른 문제를 동시에 재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행의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델마는 더 이상 주부로서의 삶을 떨쳐버리고 싶어하고 루이즈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델마와 루이즈는 함께 가기는 하지만 그녀 둘은 서로 맞서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델마가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루이즈는 도피주의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리들리 스콧의 관점은 델마를 희극적으로 묘사하지만 루이즈는 비극적으로 묘사됩니다.
네.
이것은 루이즈를 이 사건 이후 정반대로 그러니까 멜로드라마에서 탈출한 델마와는 정반대로 루이즈를 멜로드라마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반면 델마는 멜로드라마의 구조에서 얼터너티브 드라마 그러니까 대안적 드라마의 형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리들리 스콧이 두 여자의 갈등을 묘사하는 방법이었었는데 시나리오는 이 방법과는 정반대로 수동적이었던 델마와 능동적이었던 루이즈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반대로 그러니까 능동적인 역할과 수동적인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 모순은 브래드 핏이 연기한 JD가 등장하면서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JD를 통해서 그녀 둘의 역할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델마는 능동적이 되고 루이즈는 수동적이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델마가 자아를 찾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델마는 루이즈 보고 걱정하지 마. I'm not okay 라고 대답하는 그 루이즈에게 걱정하지 마. 하고서는 슈퍼마켓을 들어가 거기서 가게를 털고 나와서 돈다발을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을 털러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그녀는 JD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대에서 JD가 자랑했었던 바로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델마가 자기를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기 복제에 빠져드는 것인지 를
네.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루이즈는 이 장면을 계기로 델마에 대해서 델마가 남편에 대하던 그 태도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부극의 주인공 흉내를 내며 카우보이 모자를 쓰는 것은 델마가 아니라 루이즈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델마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들은 실패한 영웅이며 불가능한 웨스턴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콘적 이미지 그러니까 카우보이적인 아이콘과 네. 그리고 카우보이 주인공의 행동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주인공이 될 터인데 그들은 그 두 가지를 서로 찢어 가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녀들은 텍사스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웨스턴이 남아있는, 웨스턴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유일한 지역 텍사스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카우보이에게서 사기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들은 텍사스의 상징이기도 한 석유를, 그 석유를 실은 석유 탱크 트럭을 단숨에 폭파시켜버립니다. 이것은 그녀들의 실패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작가했던 칼리는 그녀들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힘이 자동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자 주인공들이 영화 이야기를 끌고 가지 못한 가장 수동적인 이유는 로드무비에서 그녀들이 한 번도 핸들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에게 유일한 힘이 되었던 이 차를 이끄는 석유를 캐내는 텍사스의 상징이었었던 석유 탱크 트럭을 폭파시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곧 그녀들에게 파국이 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들은 우회해서 멕시코에 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란 바로 왜곡된 서부국, 그러니까 마커런 윌스턴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체제를 지키는 경찰은, FBI는, 그리고 서부국의 최후의 상징인 그랜드 캐년은 서부국의 붕괴를 결국 막아설 셈으로 그녀들을 비극으로 끝장내버립니다.
네.
결국 그녀들은 키스를 하고 손을 잡은 다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Let's not get caught. Let's keep going on. 잡히지 말고 달려버리죠. 그리고 키스를 하고 죽습니다. 델마 루이즈는 관객들을 틀림없이 페미닌 스펙테이터, 그러니까 여성의 관점을 갖고 여성들을 보게 만드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영화를 만드는 데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여성 영화로 가기까지에는 결국 헐리우드 장르 영화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망설임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할 형사, 그러니까 하비 케이틀이 맡은 그 형사입니다. 그 하비 케이틀의 뛰어난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이 영화에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비판의 칼날을 곤두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영화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황홀하리만큼 매혹적인 풍경들이 압도적인 진짜 스펙타클 로드무비인 것을.
시를 읊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예, 잘 들었습니다. 셀마와 루이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이것 갖고 벌써부터 논쟁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시고 그 평가를 각자가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일 씨는 여러분의 생각에 조그만 도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볼게요. 자, 셀마 루이스 중에서 토니 차일즈의 노래입니다. 하우스 오브 홉 들으면서요. FM 영화 음악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if we turn for gold.